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드디어 모압에 도착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발락 왕의 요청과는 달리 이 발람은 야곱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13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언하지 않는 발람 앞에서 분노를 하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화를 냈다고 했는데 지금 발락이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발락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발람에게 청을 합니다.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자기 생각대로 될 때까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달리 볼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목자님하고도 안 맞고 저 목자님하고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또 나는 이 목장이 좋사오니 다른 목장은 절대 안 가겠다고 합니다. 다 발람의 예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예언 장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글바글한 무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발락은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미리 본 발람의 선입견 때문에 이 저주의 예언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무리가 살짝 보이는 그 끝, 귀퉁이만 보이는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생각하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이가 없고 무모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발락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런 무모한 일을 계속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확신, 내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누가 봐도 사기인데 나는 그 사기에 속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단인데 나는 그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위하는 생각, 이 나를 위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발락의 엉터리 믿음의 근원은 바로 이 나를 위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만이 부르짖고 발락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하지만 구속사는 나를 위하여가 너를 위하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너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이 내 생각에 갇혀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내가 나에게 속아서 지옥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딸을 키워보니까요, 처가를 더 이상 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처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저 같은 사람에게 보내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역시나 속았다 하고 계셨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결혼하고 3년 만에 우리들 교회에서 이 구속사를 말씀을 듣고 3년 만에 처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뭐에 씌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런 역지사지의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나를 위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첫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예언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될 때까지 달리 방법을 찾고 있는 무모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를 위하여 이타적인 적용을 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발람은요 어떤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뜻 자체가 탐식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도 능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전도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발람의 그 뜻처럼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발람 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힘든 환경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방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아,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은 그 현장에 가면 제 입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말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설프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살아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근원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을 여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람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들을지어다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해요? 일어나 듣고 자세히 들으라고 합니다. 일어나 듣다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쿰이라고 하는데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듣다는 원어로 아잔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음은 경배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말씀을 들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눔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쿰, 아잔, 그러니까 내 삶의 경배와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수하고 이 적용까지 하는 것까지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온라인 예배보다 성전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사 내 입에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몇 프로 비중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일어나 듣고 자세히 들으라는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이어서 19절 또 봅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민수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민수기 23장 19절은요 암송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저희가 이제 신대원 갈 때 꼭 암송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의 예언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락에게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분명한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시작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19절을 몇 번이고 읽어보는데요. 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의 이 하늘의 언어라서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반대로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을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고 인생이니 후회가 많도다. 어찌 그 말한 바를 행하고 했던 말을 실행하랴. 네, 어떠세요?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더 와닿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날로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거짓말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거짓에 거짓을 쌓다가 결국 무너지고 후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구속사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인간의 권모술수로 무장한 이 발락의 모든 노력의 결과는 결국 후회할 일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나아만에게 붙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이 벌떼 공동체에 붙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제 쌍둥이였고 해서 이제 팔석둥이로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을 정도로 이게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면서 또래보다 이렇게 학습 능력도 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급기야는 ADHD 진단을 받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저희 집에 거룩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뭐 제 뜻대로 안 되고 속을 썩혀 주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적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커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 학원을 이제 한 1년 다녔는데 태권도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큰 대회라고 이제 아빠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이 3학년에 같은 학년에 한 30~40명 정도 아이들이 출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쌍둥이 두 녀석이 이 토너먼트로 막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2등하고 3등을 이렇게 나란히 한 거예요. 제가 봐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트로피를 이제 책장에 나란히 진열을 하고 흐뭇하게 이제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보는 제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태권도 말고 다른 운동을 또 시켜볼까?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운동선수로 키웠던 한 부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발락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조금만 틈이 나면 달리 볼 곳을 찾아다니며 헤매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의 그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인간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 생각을 키워가는 이유는 이 죽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데요.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할 것을 명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은 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빌려고 해도 절대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 축복은 다시 반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1절인데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발락과 같이 사건이 오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는 저주의 결말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환경, 그 사건 앞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슬피 우는 소리가 아니라 왕을 부르는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후회했던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후회했던 사건. 나를 죽게 하는 사건이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나는 어떤 왕을 부르십니까? 연민의 왕을 부르십니까? 분노의 왕을 부르십니까? 구원의 왕을 부르십니까? 네,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후회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입에 말씀을 물려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나의 죄가 그냥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쿰과 아잔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순종하는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될 때까지 달리 볼 것을 찾아다니며 무모한 일을 꾸미고 후회할 일들만 만들어가는 그 발락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의 이 악한 죄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나올 것은 거짓과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27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가 발락과 같은 인본주의자여, 내가 발람과 같은 탐욕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바알 산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두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타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려운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함으로 구원의 왕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